안녕하십니까? 오늘 추운 화요일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갈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특별한 손님 몇 분이 오셨습니다. 공릉중앙 교회 장로교회 목사님 우리 손호식 목사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자 집사님의 동창 되시는 친구이십니다. 또 우리 조주연 집사님 친구 부부가 오셨는 것 같습니다. 곽 집사님 친구 부부인가요? 두 분 잠깐 인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또 아직 정식으로 인사는 못 드렸지만 우리 양강원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이제 저희 교회 학생회를 지도할 전도사님 잠깐 예, 환영합니다. 예. 나중에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대의 소망 42장 유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과 그분의 생활은 성경 속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면밀하게 살피고 또 그분의 말씀과 교훈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은 매우 신앙에 있어서 요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공부하시게 될 이 제목은 이 내용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 두 번에 걸쳐서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있었던 일을 공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심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상당히 적극적인 호감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로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 활동이 상당히 활발해졌습니다. 그 소문을 예루살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아주 시기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침 유월절이 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의 속마음을 미리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부딪혀서 논쟁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앞만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나타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그 제자들의 어떤 약점을 찾아서 좀 시비를 걸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그 시비하는 사람들, 뭐 제가 여기 이름 짓기는 시비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시비꾼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이제 그 시비꾼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서 어떤 그 시비거리를 하나 찾아내는데 오늘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결례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례하면은 이제 흔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는 예절이 약간 결함이 있는 것 그걸 결례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결자는 순결할 때 결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깨끗하게 뭘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 놨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결례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례의식, 뭐 예를 들면 뭐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고 먹는 거뭐 이런 등등의 결례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시대소망 395페이지와 96페이지에 보면 결례의식은 아주 엄중하게 실시한 규칙 중에 하나였다. 먹기 전에 지켜야 할 의식을 무시하면 가증한 죄의 선언을 받아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누구의 가르침인가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리하여 그 범죄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의 미덕처럼 인정되었다. 이 결례의식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던지 그 결례의식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아주 중죄인으로 취급을 해서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정결에 관한 예식을 무수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일생 동안 배워도 다못 배울 정도로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보다는 이 겉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끝없는 노력을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겉치장을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고 죗된 것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속은 더러우면서 겉을 치장하는 것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죠. 가식적이다, 외식한다, 형식적이다, 위선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그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 위험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가식적이고 외식하고 형식에 얽매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런 행동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좀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마태복음 23장 27절 잘 아는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마 옛날 이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을 이제 땅에 묻을 때그관 주변에 딱딱 그 회를 칠해서 딱딱하게 이제 굳게 만들어 가지고 그 관을 아마 오랫동안 보존한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도 회는 잘 변하지 않고 허옇게 있지만 속에 시체는 어떻게 됩니까? 아, 썩고 아주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상태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하고 속은 썩은 상태의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를 보신다면 혹시 회도 칠하지 않은 무덤 같으니 왜냐하면 최소한도 유대인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도 잘 갖췄습니다. 안식일 철저하게 구별했고, 그 다음에 여러 제사 의식에 있어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는 주제에 속도 깨끗하지 못하고, 그러니 회도 칠하지 않은 무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과 바퀴, 모두가 다 정결하고 깨끗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처음부터 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형식에 얽매이기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당하게 되는지를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웃의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숱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릴 만하면 다시 귀환해서 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어떤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그걸 항목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불이 났다 이것입니다. 불을 그 사람들의 규칙에 하면 유대인들이 가서 불을 끄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불을 끄도록 부탁하는 건또 괜찮아요. 그 다음에 집에 불이 났을 때 옷가지를 들고 도망 나오면 일한 겁니다. 그런 율법에 걸려요. 그런데 몇 겹을 끼어입고 나오면 괜찮아요. 이런 규칙, 세부적인 조항들을 무수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문서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정한 다음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구전으로 이제 전달이 됐는데 나중에 그 구전으로 전달되어 내려온 모든 그런 항목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든 유전과 전통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율법 자체의 내용보다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들이 만든 형식과 그러한 조항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형편이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그 전통적인 관습에 젖어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제자들의 어떤 행위를 보고 시비를 건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마태복음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이 초반부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7장에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7장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보냄을 받은 시비꾼들이에요.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의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기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그릇을 씻으미러라. 이게 이제 정결 예식 중에 일부분입니다. 떡 먹기 전에는 반드시 뭘 씻어야 됩니까? 손을 씻어야만 합니다. 그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뭐 위생적이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따진 겁니다. 당신 제자들이 왜 이런 법을 안 지키느냐? 그 이스라엘은 그 지도 계층에 그 크게 두 계층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두개인이고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기록된 토라, 모세의 오경만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구전으로 내려온 토라,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전, 그런 것도 모세의 오경과 같은 비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늘 예수님은 사두개인들하고는 별로 싸우신 것이 없는데 바리새인들하고 자꾸 이제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 유전을 중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유전, 그 관습과 그 규칙들을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자기들이 만든 유전이 서로 상충이 되면 계명보다는 유전을 더 중요하게 여길 만큼 거기에 집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의 비슷한 모습이 오늘날 이 세상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성경보다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전통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그들이 가르치고 배워온 전통이 서로 다를 때에는 성경보다는 그 전통을 더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계명도 바꿨고 십계명이 다릅니다. 분명히 그 십계명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1.1획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그들의 회의나 전통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바꿔놨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 그런 관습이나 전통을 중요시하게 되면 어떤 현상과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 밑에 부분에 수대허망 39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진리의 기별이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단이 그의 대리자들을 발동시켜서 중요하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킨다. 진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려고 할 때에 사단이 그의 대리자들을 충동시켜서 아주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걸어가지고 진리를 이렇게 흐리게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고 제가 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참으로 중요한 것에서부터 관심을 돌이키게 하려고 힘쓴다. 언제든지 좋은 일이 시작되면 트집장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참된 실체에서 돌이키려고 형식이나 전문적인 일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킬 준비를 갖춘다. 저도 이러한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오래전에 그 서부지구 그 한양 예식장에서 서부지구 교회들이 연합전도회를 했습니다. 홍명관 목사님 연합전도회를 하셨고 그 연합전도회에 많은 구두자들이 있어서 조금 더 성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예식장을 하나 빌려서 3일간 후속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후속 집회는 그 본 집회에서 진리를 깨닫고 상당히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모였고. 그런데 거기 순복음교회 다니는 어떤 한 분이 상당히 열심을 가지고 그때 이성리 집사님도 그때 오셨어요. 근데 그 이성리 집사님 말고 또 다른 분이 순복음에서 오신 분이 또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말씀을 열심히 듣다가 그 다음날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남편이 이제 같은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이 아내가 자꾸 여기저기 다니니까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다가 같이 가자니까 아마 따라온 모양이에요. 배우려고 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어쨌든 왔어요. 근데 와서 하루 듣고 가서는 그 다음 날에 안 옵니다. 부인도 못 가게 잡고.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다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는 우리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에 악으로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는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넘어간 것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같이 따라온 남편이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사람을 마귀 자식이라고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해가지고 자기도 안 나고 부인도 못 나게 하고 그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게 제 말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했는데도 그런 트집을 잡는 일들이 있습니다. 언제? 진리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려고 할때 사단이 그런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반포에서 한번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첫날 제일 일찍 온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여자분인데 조금 키가 작고 좀 뚱뚱한 분인데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는지 몰라요. 이 전도회장이 와가지고. 참 좋은 분이 왔다. 아주 열심히 있는 분이구나. 그 다음날 올 때는 친구를 한 7명인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막 전도의 도중인데 막 감사헌금, 우리는 전도회 중에 헌금을 받지 않는데 그분은 이제 그런 부흥의 습관이 돼서 그런지 감사헌금도 내고 막 사람들 데리고 오다가 한 3, 4일 동안 열심히 나오고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네 번째 날 지나니까 안 보여요. 그 무리가 몽땅 하나 안 보여요. 전화를 제가 했어요. 어떻게 잘 나오셨는데 어떻게 못 나오십니까? 근데 전화 받는 소리가 벌써 달라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지구 이외에 다른 별 세계 우주의 거민들에 대한 암시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우주의 그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게 걸린 거예요. 자기는 배워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저는 분명히 성경절을 인용해서 말을 했지만, 그거는 뭐안 보이고, 자기가 알고 있던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고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깨달으려고 할 때, 사단은 그러한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것이 진리와의 관계에서뿐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한 10년 동안 서로 간에 아주 신뢰감을 가지고 잘 지내왔어요. 지내보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뭐가 잘못 전달돼가지고 뭐한 가지 오해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한 가지 정도의 오해는 10년간의 신뢰를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이 10년 동안 믿을 만한 분이었는데, 지금 저건 분명히 뭐가 잘못될 것이다 하고 이해를 하고 이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10년 동안 쌓여진 정과 신뢰를 한두 가지 실수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깨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오랫동안 신뢰가 쌓였으면 조금 오해될 만한 일이 있어도 그럴 리가 없지 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정을 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좀 이렇게 상호간에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원칙이 되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특별히 저희들에게는 성경의 말씀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원칙적인 말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지침들을 가르쳐 주는 증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깊이 논쟁을 하고 다투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원칙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죄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다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단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혹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어떤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 그것이 성경의 원칙이 아니면, 그것이 죄가 아니면 항상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그냥 시비를 가리고 나중에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말씀의 원칙에 충실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구원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내 생활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지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언제라도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무엇이 있고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절 속에 믿음과 순종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상대적으로 말하려면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들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없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도 믿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손 씻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오늘 이제 11시 반부터 12시 반, 1시 가까이 오늘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공부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요즘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가 봐요. 보니까 줄이 많이 쳐져 있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그분이 질문을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왜 가인도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가인 제사를 안 받으셨느냐,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왜 안 받으셨습니까? 예? 자기 생각을 섞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양을 잡아 제사 드림으로 죄인과 하나님 사이가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제사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사 드린 것 자체에는 순종을 했는데 제물에 있어서는 자기 생각을 섞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람의 교훈을 섞은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섞었어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7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무엇으로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교훈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라는 게 아니죠. 이런저런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 그것은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인은 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자기 생각을 섞어서 드림으로 헛된 경배를, 헛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적용을 했는가 하면, 예를 들면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르반. 마가복음 7장을 한번 펴십시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또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런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헌물.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악용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에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규칙을 만들었는가 하면, 성전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만들었어요.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 거기에다가 그 재산을 가진 자식이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 말입니다. 고르반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그 재산을 가지고 부모를 봉양할 의무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죽은 후에 그 고르반이라고 선언된 재산은 성전 이제 사업에 바쳐지게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전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범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까지도 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르반 제도 자체를 비판,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로나 행위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자기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왜 그 고르반 제도를 나무라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그 골반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물을 바친다고 하고 현실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차라리 예물을 안 바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낫지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충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예를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십일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여기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에 십일조를 드리되 여기 박하나 회향이나 근채는 다 어떤 농산물들입니다. 농산물들인데 그 십일조에 대한 규칙도 많았어요. 뭐 어떤 농작물은 무엇을 떼서 드려야 되고 어떤 농작물은 언제 드려야 되고 그런 규칙들을 잔뜩 만들어 놔가지고 어쨌든 십일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게 의는 오를 의자입니다. 인자는 어질 인자입니다. 신은 믿을 신자입니다. 다른 것은 철저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사람에 대하여 사랑과 어진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는 다 잃어버리고 그런 껍데기만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도는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신앙적 의무, 뭐 예물을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고 또 이웃을 돕고 하는 이런 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때 저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장에 나온 그대로 하면 의와 인과 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세부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데도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원칙을 준수하게 하는 근본 정신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근본 정신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무너지고 깨지면 다른 어떠한 형식이나 다른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행위들이 우리의 말들이 진정한 가치와 힘을 가지려면 그 마음속 동기 깊은 곳에 사랑이 있을 때에만 모든 행위나 말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더군다나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의 힘은 항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꽃이 피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주신 교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뭐 많이 듣던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덧붙여서 뭐라고 이제 교훈을 하셨는가 하면 이것은 아마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듣고 깨달으라. 아마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물론 듣고 있겠죠.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아마 좀 알아들은 것 같아요. 알아들으니까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굉장히 그것이 가시처럼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저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렀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에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저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설명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도 이러한 잘못을 자주 저지르고 삽니다. 우리가 그 더러운 음식을 잘 안 먹습니다. 특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상당히 음식을 잘 가려서 먹는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어떤 집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뭐 집이 아니고 음식점에 갔어요. 음식점에 갔는데 이제 만두가 나왔어요. 만두. 근데 보통 만두 속에 뭐가 다 들어갑니까? 돼지고기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앞에 있던 암흑의 집사가 분명히 그 만두 속에 돼지고기가 들어갔는데 여러 개를 맛있게 잘 집어먹어요. 근데 그것을 본 이 앞에서 같이 밥 먹은 집사가 속으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암흑의 집사가 돼지고기를 그렇게 잘 먹더라고. 그럴 수가 있냐고. 저런 사람 집사를 떼야 된다고. 그리고 막 욕을 하고 소문을 내고 돌아다닌 거예요. 자, 그 돼지고기 들은 만두 몇 개 먹은 것이 더 나쁩니까? 그 말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람을 욕한 것이 더 나쁩니까? 뭐 여기서 답은 말하실 필요 없고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자주 그러한 실수를 하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뭐 돼지고기 먹는 게 별것 아니라는 말은 아니니까 그렇게 또 나와서 함부로 먹진 마세요. 네, 제가 그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건강에 좋으니까요. 그러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정말 깨끗한 말인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러운 말인지를 잘 가려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요 말만 제대로 잘해도 교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조금 넘어뛰겠습니다. 이제 소경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 인간의 유전과 전통과 관습을 가르치면서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소경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의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한 채 함께 따라가는 사람도 소경과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디에 빠진다고 했습니까?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가르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사람의 정신 자세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소경이라고 생각되면 소경이 아닌 사람 손을 붙잡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정말 신앙대로 성경대로 바르게 살고 싶은데 분별력이 없어요. 목사님한테 들어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진리를 찾게 해달라고 꾸준히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마침내 진리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심하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정말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신앙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말씀의 빛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빛이 더 이상 비추어지 않습니다. 조그맣게 온 진리의 빛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점점 더 밝고 깊은 진리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모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시는 분, 그분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부부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지금 그 남편이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동안 하던 사업을 다 정리하고 쉬고 있습니다. 근데 벌어놓은 돈을 자꾸 이렇게 잘라 먹으니까 이제 초조해지는 거예요. 저게 언제 뭐 꽃감에 그 뭐 빼먹듯이. 그래서 아마 이제 뭘 하나 사가지고 임대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마침 딱 나타난 그 하려고 하는 사업이 그 나온 집이 아마 그 숙박업인가 봐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세를 주어서 이제 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선은 그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자기네들이 뭐 굳이 범할 이유는 없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가고 더 이상 세로 이제 나가지 않아 자기네가 직접 그 일을 하게 될 경우에 안식일을 지킬 수 없게 될 텐데 이제 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침례도 안 받은 분이에요. 남자가 하도 걱정을 하길래 제가 원칙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남편이 계속 걱정하길래 제가 이 원칙은 아니지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 교인인데 그 원칙은 아닙니다. 그런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숙박업을 하는데 평일날은 하다가 주말에 이제 안식일이 되면 다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자기는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아닙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여자분이 말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내 종에게까지 일을 시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르러 온 조그만 빛에 대하여 거절하면 빛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배울 때마다 진리라고 판단이 되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경이 되어서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주 안에서 진리의 빛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